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차지할 가나안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종살이했던 애굽 땅의 차이를 설명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과 애굽은 다른데 애굽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제 잘 아는 이집트라는 나라이죠. 이집트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로서 나일강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그 나일강이 있어서 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원활했습니다. 근데 본문에 따르면 애굽에서는 발로 물을 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강수량이 부족해도 물이 풍부한 나일강에서 발로 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대면 얼마든지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기일 때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이 나일강이 비옥한 흙을 날라다 주어서 농업과 이 관계시설을 발전시키기에 굉장히 용이했다라고 합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이 나일강 인근의 지역은 홍수가 일어나도 생각했던 것보다 큰 피해가 없었고 그리고 농부들은 이제 그리 물이 쓸고 나간 그 자리에 씨만 뿌리면 위에서 내려온 그 기름진 흙이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집트 하면 사막이 떠오르는데 사막의 토양은 황적색이지만 이 나일강 인근에 있는 흙은 기름진 검은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 인근의 땅은 농사짓기에 쾌적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귀근이 들자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죠? 애굽에 갑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기근이 들자 애굽에 간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평을 하냐면 애굽에서는 풍족했다라는 그런 불평을 하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이제 포로로 다 끌려나가고 이제 일부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남았는데 이 남은 자들이 그곳에서 기근이 들자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그만큼 애굽은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속한 땅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리고 차지했던 그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인가, 거기에 대해서 11절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천수답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순수 우리나라 말로는 천둥지기라고 하는데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빗물에 의해서만 별을 재배할 수 있는 논,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곳에서 물을 공급할 수 없고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이라는 뜻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애굽에서는 그 물을 혹시나 물이 부족하다 해도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나일강에서 그 물을 끌어올 수 있고 그리고 나일강이 자연적으로 물을 갖다 주었는데, 그러나 가나안은 그러한 나일강과 같은 강, 수원지가 없어서 오직 빗물에 의해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애굽은 비가 오지 않아도 사람들이 노력을 잘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겠지만 가나안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농사를 잘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 비는 보통 이제 10에서 11월에 내리는 파종을 위한 그런 비이고 늦은 비는 3에서 4월에 내리는 추수 직전에 곡식의 결실을 위한 그런 비입니다. 이 비들이 가나안에서는 적당한 때에 반드시 그때여야만 합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10에서 11월 그리고 3에서 4월 그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내려줘야지만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만약에 그때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찌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비는 매우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기 전에 가나안에 원래 살았던 그 원주민들은 풍요의 신인 바알 숭배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은 어느 정도 확실성이 보장되는 곳이었다면 가나안은 그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큰 하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오늘날이야 일기예보가 가능하죠. 물론 그 일기예보가 틀릴 때도 있지만 그 일기예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대비를 하고 어떤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물을 끌어올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어떤 일기예보나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느꼈던 불확실성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을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민족을 이루거나 강인한 힘을 가지지 못한 유랑민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전쟁에서도 질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더는 유랑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지 않고 가나안에 정착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대 근동 지역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어떤 군사적인 힘을 가지기를 바랬을 것이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기를, 좀 확실성이 보장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보통의 나라들은 강력한 군사 문화를 가지기 위해서 힘썼죠. 그리고 풍요를 보장해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한 유혹이 있었겠죠. 우리도 뭔가 강력한 군사 문화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풍요의 신인 바알을 숭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함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주변 나라들이 주로 섬기던 신이 잘 아시는 바알입니다. 바알은 각기 나라마다 그 이름과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은데 본질은 풍요를 보장해주는 신입니다. 바알 신이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 이제 신학교 때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알은 원래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인데 신화에 따르면 바알과 그리고 죽음의 신인 모트가 싸우고 그 결과 바알이 죽자 비가 그치고 땅이 갈라지는데 이것을 본 바알의 누이이자 아내인 이 아나트라는 전쟁의 신이 바알의 시신을 구출해서 모트와 싸운다고 합니다. 좀 약간 복잡하긴 하죠.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알이 살아나고 풍요가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알을 상징하는 우기와 모트를 상징하는 건기로 이루어진 이 가나안의 기후를 잘 반영하는 그런 전설이자 신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이 바알 말고도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풍요의 여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알은 일종의 남성신이라면 아스다롯은 여신인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적으로 결합을 하면 더 큰 풍요를 가져온다라고 이 사람들이 믿어서 실제 사람들이 신전에서 제의적 성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의적 성행위를 했던 것은 결국은 풍요를 보장받기 위해서 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너무나도 불확실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절함을 가지고 이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비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비가 내려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가나안에서 바알 숭배를 떨쳐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32장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2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9절입니다. 1104페이지 29절을 읽겠습니다. 이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 지붕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어서 32절 말씀을 볼까요? 32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심지어는 제사장, 심지어는 선지자들까지 이 바알 숭배에 열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다른 존재야, 내가 너희의 풍요를 보장해 주는 자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35절 말씀해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오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바알의 산당을 건축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조금 더 넘겨서 예레미야 4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19절까지 44장 15절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현재 애굽에 사는 남유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피신에 온 남유다 백성들인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여신을 섬겼을 때 더 풍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다른 책인 이제 열왕기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비교적 선한 왕들조차도 여로보암이 했던 것과 비슷한 이 산당을 섬기는 일을 이들이 없애지 않습니다. 산당은 어떤 곳이냐면 과거에 가나안 족속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곳입니다.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는 일시적인 예배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곳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장소를 남겨둡니다. 물론 일부 선한 왕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산당을 제거하지만 어떤 왕들은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입니다. 32절에서 3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8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4절에 따르면 요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비교적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하냐면 35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전의 보수가 필요했던 모양인데 그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는 보수를 진행하는데 그런 훌륭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산당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과 산당이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산당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는 떨치기 어려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천수답이었기 때문에 풍요가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알 숭배를 떨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커서 바알 숭배를 떨쳐버리기 어려운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면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굉장히 돌이 많은 땅이고 토양도 석회암이어서 비가 온다 해도 비를 이렇게 가두어 놓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토양 구조 자체가 저수지를 만들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여행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터키 같은 나라는 물을 다 사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거르고 거른 정수된 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그 지역의 토양 자체가 물을 저장하기도 어렵고 물을 쓴다 해도 뭔가 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정수된 물 같지 않은 그런 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강수량이 부족할 때 애굽처럼 나일강이 있어서 그 부족분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그나마 오는 비도 저장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장할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을 가진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것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입니다. 신명기 앞에 있는 민수기 16장 12절과 13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불평하냐면 오히려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라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지금 백성들은 아니다,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전전긍긍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수월하게 농사를 짓고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은 그렇지 않아서 이전에 살던 그 원주민 가나안 백성들은 바알 숭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천수답이 굉장히 많은 이렇게 그런 토양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선조들이 기우제를 많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이 천수답적인 측면이 있어서 기우제가 보편화된 그만큼 우리나라 선조들도 농사를 지을 때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12절에 그 하나님의 답이 나오는데 다시 신명기 11장 12절을 볼까요?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11절에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천수답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그거면 된다,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넘겨서 신명기 2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4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어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19절까지는 순종하여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20에서 68절까지는 불순종하여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너희들이 풍족하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너희들이 고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믿음의 근거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데, 초점은 행동보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방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해서 우리 너무 행위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변함없는 믿음,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가나안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10에서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내리는 비고, 그래서 이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후에 3에서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결실을 위해서 내려줘야 되는 그런 비입니다. 이 비들이 잘 내리지 않으면 1년 농사는 헛것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러한 �땅을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라는 점과,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애굽이 아닌 이러한 곳을 이스라엘의 정착지로 삼으셨던 것일까라는 점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가나안이 아니라 나일강에 있는 애굽을 정착지로 삼아야 맞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나일강이 없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큰 그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게 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못마땅한 면이죠. 하나님 왜 그런가, 좀 애굽에 살게 하시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은 세상적인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의 핵심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강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헛것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답답함 속에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삶이 은혜가 된다는 건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는 건 아닌가요? 삶이 너무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년 5월과 6월에 매일 성경으로 개인적으로 이 신명기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아래 적용 부분에 간단하게 글을 썼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수답의 삶이구나.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만 의존하는 삶이구나. 그런데 왜 그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까? 그것은 맞는 말일 것이다. 내 삶은 주님으로 인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복이다. 천수답의 삶은 복이다. 그렇게 알고 살아가자 라고 이 본문 말씀 밑에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모 를 했었습니다. 한참 이제 가족의 일 때문에 병원을 왔다 갔다 했던 그 아주 복잡한 시기가 지나고 나서였는데,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때 이제 드는 생각들은 너무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함들이 들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처하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비교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왜 그런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게 이제 더 심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참 역설적이게도 나의 삶이 천수답의 삶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역설적이죠. 너무나도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의 삶이 천수답의 삶이라는 그 사실 앞에 큰 위로와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조금 더 넘겨서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구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은 청동기 국가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철기 국가입니다. 청동기 국가는 철기 국가를 객관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청동기 이스라엘이 철기 블레셋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앞에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 미스바 모임 사건을 두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의 주석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세한 기술에 직면하여 우레라는 전략밖에는 달리 의존할 것이 없는 저변에 속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 미스바 회집 사건은 청동기 무기이기 때문에 이 철기 국가를 감히 상대할 수 없어서 두려워 떠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세한 기술에 직면하여 우레라는 그 전략밖에는 달리 의존할 것이 없는 저변에 속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 가진 것은 청동기 무기여서 아무 대응을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사실은 우리이고 천수답의 삶이 아닐까요? 절망이며 벼랑 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결론 부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있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메시지 성경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레라는 전략밖에는 의존할 것이 없는 저변에 속한 자들아, 하늘에서 내리는 비 말고는 달리 의존할 게 없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세상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본은 이 복이 있다는 것을 행복하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행복하다. 벼랑 끝에 있느냐? 너희는 행복하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 말고는 달리 의존할 것이 없다면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게 있어야지만이, 뭐가 있어야지만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가요? 무엇이 진짜 행복일까요? 생각해 보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천수답의 삶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말고는 달리 의존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허락된 그것들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원망하며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복된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전히 반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되는 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